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터키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재개에 관한 4자 합의문에 오늘 서명한다고 터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합의 서명식이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예정돼 있다면서 서명식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5위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흑해에 있는 항구 도시를 통해 곡물을 수출해왔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흑해를 봉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전쟁 이전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합의대로 재개되면 전 세계 식량난과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가기에서 채택한 2022년 방위백서에서 주변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지난 2005년 이래 18년째 매년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위백서는 또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진단을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와 신화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서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감염에 대해 이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어제 보도 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증상은 매우 가볍고 백악관에서 격리하며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의 야당인 노동당이 룰라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오는 10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노동당은 어제 상파울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룰라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룰라 후보는 이날 고향인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쿠에서의 선거 유세 일정 때문에 전당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룰라 후보는 10월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자이루 보우소르노 현 대통령과 맞서게 되며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올해 76살의 룰라 후보는 지난 2018년에도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브라질 대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의 무효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피조물 보호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우리의 자매이자 어머니인 지구가 고통 속에 울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황은 지구 파괴 행위를 끝내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늘 논란을 빚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제출한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설계와 절차 등 실시 계획 심사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대규모 미한 연합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을 올해부터 부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핵 비확산 담당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인도 태평양 지역 미사일 배치를 위해 한국 등 영내 동맹국들과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최고 21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018년 이후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 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올해부터 부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군의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2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첫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한 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 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연합 상륙 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고 연합 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8월과 9월엔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연합 과학화 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한연합연습의 이름은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란 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한 연합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연합연습을 중단했었는데 부활됨으로써 이제야말로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대응 능력, 억제력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F-35A급을 확보하는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으로 킬체인 능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한국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다수 요격미사일로 방공망을 형성해 날아오는 적 장사정포를 차단하는 무기체계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개념이 비슷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2029년까지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윤 대통령은 2026년에 한국형 아이언돔을 전력화한다는 대선 공약을 낸 바 있어 배치 시기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압하는 수준의 군사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늦추겠다는 겁니다. 미한 간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임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고 재임 기간 중엔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방점을 두고 이 사안을 추진했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핵 대응 능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최근에 급격히 개발되고 능력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능력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게 다시 강조된 거고, 그렇다면은 조속한이라는 표현이 없이 원칙대로 기간에 못 박지 않고 충분한 능력을 개발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에 대한 그 시기를 맞추겠다, 그런 입장이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첫 부처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된 올해 중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더는 핵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안을 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계획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밝힌 구상입니다. 권영세 장관은 업무 보고 후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안에 북한이 제기한 안보 우려와 요구사항을 포함해 경제적, 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 단계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담대한 계획에 미북 관계 정상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 통제 등 정치 군사적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계획은 선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은 아니라면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한국 측의 상응 조치와 북한의 추가 조치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담대한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미국과의 사전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담대한 계획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에 나서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을 돕겠다는 이른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넘어선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담대한 계획도 비핵개방 3,000의 틀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북한 경제를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일부는 또 일체 무력 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등 대북정책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권 장관은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과 관련해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남북 상호 간 호혜성을 바탕으로 국격에 맞는 남북관계를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교류협력, 인도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한국이 원하는 의제까지 균형 있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에 주력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실태조사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입니다. 그러나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돼 왔습니다. 통일부는 국회에 재단이사 추천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협력에 대해선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핵 비확산 담당 고위 관리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미국이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확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쉐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21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동기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쉐인먼 대표는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가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주제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한국과 일본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It's why we extend nuclear deterrence. a value, what everyone thinks about nuclear deterrence, a value of it is that it reduces.
셰이먼 대표는 북한과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미국이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핵 확장 억제는 일본과 한국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져야 할 필요나 동기를 줄인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셰이먼 대표는 한일 자체 핵무장은 엄청난 조치라며 미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want to preserve the framework for deterrence in a regional context so that neither feels that they need to take that extraordinary, and it would be an extraordinary step.
셰이먼 대표는 우리는 지역적 맥락에서 억제의 틀을 보존하길 원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기 위해 NPT를 떠나는 실로 엄청난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러한 결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는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이먼 대표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핵무기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외에도 매우 강력한 군사안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Beyond that, we have a very robust set of security and military engagements with both countries so that we're confident that we're strengthening
셰이먼 대표는 우리는 두 나라와 매우 강력한 안보와 군사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일본이나 한국에 대해 미사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재래식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하고 적절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지역 안보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이먼 대표는 자신이 지역 안보에 대한 한국과 일본과의 대화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North Korea's continued buildup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s nuclear infrastructure, massive pace of
셰이먼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 기반 시설을 계속 증강하고 탄도미사일들을 엄청난 속도로 시험해 영내 평화와 안보 유지에 큰 도전을 제기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부상과 영내 역할 확대도 한국과 일본에 마찬가지로 우려를 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셰이먼 대표는 오늘날 국제 환경은 확대되는 핵 위협으로 더욱 복잡하다며 미국은 핵 위협을 동반한 전략적 위협을 억제하고 미국 본토뿐 아니라 동맹들도 방어할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이먼 대표는 오는 8월 1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미국 대표단의 가장 큰 목표는 NPT 조약에 대해 최대한 폭넓은 재다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세 가지 의제 모두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조약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raise the issue of pressing proliferation challenges, including those posed by North Korea and Iran, as well as by Syria, which is yet to answer.
특히 핵 비확산 분야에서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IAEA로부터 안전조치 준수 관련 지적을 받고 답하지 않은 시리아 등 긴급한 핵 확산 도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떠한 조약국도 NPT를 탈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이먼 대표는 NPT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대 행사 중 하나로 북한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개막 첫날인 1일 진행되는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 도전에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UN 주재 한국 대표부와 프랑스 대표부가 공동 주최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배치를 위해 한국 등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응해 영내 미군 시설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영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영내에 미사일 배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선 영내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한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한에는 공화당의 탐 카튼, 조시 하울리, 조니 언스트, 빌 해거티, 테드 크루즈 의원 등 총 6명 상원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영내 개발과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런 무기들의 영구적인 전진 배치는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동맹 파트너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2019년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 탈퇴는 향후 중국 공산당의 핵공격 시도로부터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충분히 보호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미국에 대한 방위뿐 아니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필수적이라며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이 인도태평양 영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의회에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중국군의 방어체계를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역량은 공격 발생 시 경쟁 환경에서 작전을 제한하려는 적국의 노력을 거부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미국과 동맹국들이 영내 이동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미국의 INF 조약 탈퇴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 등 영내 동맹국의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의원들은 국방장관에게 영내 지상발사 미사일 배치를 위한 행정부 내 논의와 동맹국들과의 협력 상황에 관한 네 가지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중국의 점증하는 무기 역량에 대응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영내 조약 동맹국 그리고 다른 파트너국의 군 당국과의 논의를 시작했는지 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영내 동맹국과 협력국에 위치한 미군 시설에 이런 무기들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과거 사드의 한국 배치 시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듯이 일부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자국 영토에 이런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경제적 강압 캠페인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동맹국들에 안심시킬 경제적 외교적 전략 마련을 위해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필요성을 국무부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무기의 영내 배치가 올해 국방 전략과 국방부의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한국 등을 겨냥한 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무기 개발이 억제 차원이 아닌 실전 사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이에 대응해 전략자산 배치 등 거부 억제력 강화로 북한의 전술 핵 사용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이 공격을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means North Korea needs 10, maybe 20 nuclear weapons for defensive purposes.
억지력 차원이라면 10기에서 20기 정도의 핵무기면 충분하지만 북한은 현재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소형화된 핵무기 생산에 집중했을 것이라며 이런 핵무기들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 다양한 운반수단에 탑재 가능해 김 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옵션을 더욱 유연하게 만든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초기에 이런 소형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Once my conventional forces have been seriously damaged, that's not the time to use nuclear weapons. Then I'm in a desperation mode.
북한이 미한 연합 전력의 절대적으로 열세인 지뢰식 무기를 먼저 사용한 뒤 실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전술이며 김 위원장도 이를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공격용이라면 한국 등 이웃 국가에 대한 공격이나 협박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2018년 미국 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 체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어떤 위력의 핵무기 사용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더욱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미사일 방어망 등 거부 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거부 억지란 적대국이 행동을 취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인식시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도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적대국의 셈법에 영향을 미쳐서 도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거부 억지의 수단으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인 한국의 킬체인 등 미사일 방어망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전술 핵무기 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4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한 뒤 이 무기가 전술용 운용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며 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과 24일 미국 전략사령부 본부에서 열린 북한 핵위협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도 북한의 소형 전술핵 무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과 국방정보국 주최로 정보당국자와 군당국자,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당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충돌 초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소형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낸 참석자들도 있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또 미국 정책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한 만큼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티판다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에 북한은 분명히 전술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더욱 유용한 무력공격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제한적 핵무기 사용에 대해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않으면서 신뢰성 있게 대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이런 무기 배치에 따른 모든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 충분히 준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됐을 경우 대응책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술 핵무기 대응에는 거부 억제에 대한 상당한 강조가 필요하다면서 전술 핵무기 사용이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응 역량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핵 개발과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억지력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5월 전략사령부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와 이것이 억지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자체적인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말을 전직 한국 관리로부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LA와 서울을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미국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핵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는 핵확산 금지조약 10조를 근거로 한국이 자국 보호와 방어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NPT 10조 1항에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따라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정부 정책과 다르다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지난해 9월 미 국무부의 마크 램버트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온라인 토론회에서 당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후보가 한국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그런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은 지난 5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미국과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현대화 움직임은 진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위성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서해 위성발사장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북한 주장과는 달리 군사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2년간 인공위성 전문가로 활동한 제임스 오버그 박사는 21일 VOA에 북한의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이 북한의 주장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 현장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던 광명성 3호를 직접 면밀히 검토하기도 했던 오버그 박사는 북한이 평소 순수 연구 목적의 평화적인 위성 발사를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서해 위성 발사장이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해 위성 발사장이 남쪽 극궤도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에 사용되는 방열판을 시험하는 대형 로켓 엔진 시험대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서해 위성 발사 시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지 활동을 숨기는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위성 발사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버그 박사는 그러면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최근 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위성 사진 분석과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위성사진에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된 한 시설은 로켓 엔진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 방열판 시험에 사용된 구조물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버그 박사는 또 북한이 과거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실시한 시험발사 중 그 어떤 것도 그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것임을 증명한 사례가 없다면서 단 한 장의 증거사진을 내놓거나 새로운 궤도로 발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건설 활동은 군사적 진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서해 위성발사 시설을 방문해 현대화와 확장 등을 지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현대화를 완료할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을 위한 진전된 인공위성 발사체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버그 박사는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극 쪽으로 발사할 수 있는 향상된 로켓 기술을 확보할 경우 대부분 서해 쪽으로 발사되는 상황을 가정해 구성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20일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건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촬영된 민간 위성 사진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 내 철로와 연결된 대형 창고가 건설 중인 모습과 발사장 동쪽 지역 세 곳에서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또 발사장 중앙에 노동자 숙소 세 곳과 지원단지가 새로 들어섰으며 기존 두 개의 지원단지에도 새로운 활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건설 장비 등 관련 물자들의 이동도 포착됐으며 발사장 인근 장야동 마을에서도 현대화와 확장 공사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 같은 건설과 확장 움직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3월 서해 위성 발사장을 시찰하고 현대화 개발 목표를 공개한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입되는 자원에 따라 부분적 달성에는 최소 1에서 3년, 완공까지는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완공이 될 경우 북한의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파생된 보다 정교한 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추모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에는 아베 전 총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평가도 담겼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20일 본회의에서 최근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 의원이 주도한 이번 결의는 발의 일주일 만에 본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결의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에 대한 아베 전 총리의 업적이 명시됐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사자 안보협의체 쿼드의 전신인 민주적 다이아몬드 동맹의 개념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이 인도양에서 서태평양까지 뻗어 있는 해양 공동체를 보호하는 다이아몬드를 형성하는 전략을 구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는 미국의 여러 행정부에 걸쳐 양국 간 외교,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도 결의에 담겼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문제와 이들 일본인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끊임없이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상원은 아베 전 총리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그의 업적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상원 결의는 미국이 아베 전 총리의 암살로 훌륭한 친구이자 동맹국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의 지도력은 미국과 일본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자유와 번영 안보를 증진하고 권위주의와 폭정에 반대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지속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일본 오사카 근처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두 유세를 하던 도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기술을 북한에 전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부과된 벌금 징수 절차에 나섰습니다. 10만 달러의 벌금 일부를 받아내기 위해 그의 예금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도 중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그리피스 씨의 자산에 대해 양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이 문건에서 최근 그리피스 씨의 자금이 예치된 계좌를 찾았다며 이를 미국 정부에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파악한 그리피스 씨의 자산은 총 6만 7,818달러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피델리티에 예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였던 그리피스 씨는 2019년 4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약 100명의 북한인들에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제재 회피와 자금 세탁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조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월 그리피스 씨에게 63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문건에서 그리피스 씨가 벌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월 18일을 기준으로 이자 등을 합친 벌금액이 10만 545달러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그리피스 씨는 법원 선고 이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 검찰은 그의 자산을 추적해 벌금액 일부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허가할 경우 피델리티에 예치된 그리피스 씨의 자산 6만 7,818달러는 미국 정부로 넘겨져 벌금액으로 충당될 전망입니다. 피델리티 측이 그리피스 씨 계좌 정보를 검찰에 신속히 공개한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자금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미국 정부에 무난히 양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피스 씨가 어떤 이유에서 정해진 시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암호화폐 개발자로 오랜 기간 활약한 데다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가치가 급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벌금을 추징당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방북 이후 장기화한 사법 절차로 인해 그리피스 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란 추정에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로 그리피스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2019년 그리피스 씨가 최초 체포됐을 당시 구치소 수감 대신 부모의 집에 머무는 것을 허가했는데 그리피스 씨는 암호화폐 계좌 접근을 금지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서 지난해 7월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그리피스 씨가 암호화폐 계좌에 접근하려던 이유에 대해 법적 비용, 즉 변호사비 납부를 위해 그리피스 씨의 모친이 대신 해당 계좌에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내기 위해 재수감 위험을 무릅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그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본 한 변호인은 BOA에 그리피스 씨는 혐의가 분명한데도 검찰과 유죄 합의를 이루는 대신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지속했다며 이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피스 씨가 검찰과 형량 합의를 이룬 시점은 기소된 지 약 2년이 지난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검찰과 그리피스 씨가 주고받은 문건만 100건에 이르고 일부 문건은 수백 페이지에 달해 그리피스 씨에게 청구된 변호사 비용도 덩달아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제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북한인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인이 중국 국영업체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지적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중국의 변화를 더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22 국제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최하위 3등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아닌 중국 내 인신매매 실태 설명서에서 탈북 난민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극도로 취약한 북한 이주 인구 중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송환을 대체할 법적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로 중국을 경유해 제3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북한 국적자가 현저히 줄었지만 중국 당국은 계속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인들을 구금하고 일부를 강제 노동 수용소 등 혹독한 처벌과 죽음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식 신분증이 없는 많은 탈북민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면서 피해 실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 내 인신매매범들이 국경에 도착한 일부 탈북 여성을 유인하고 마약을 투여해 감금하거나 납치하고 윤락업소와 술집, 인터넷 음란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강제 결혼을 시킨다는 겁니다. 인신매매범들은 또 북한 여성을 농촌과 가사, 식당, 단란주점, 커피숍, 공장의 강제노동에 투입하고 이들의 이동과 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며 임금을 착복하고 중국인 고객과의 성매매를 강요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인신매매의 대표적인 형태인 강제노동이 사실상 북한과 중국 정부의 방조와 묵인화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과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확산 금융시스템의 일환으로 중국 내 북한인들에게 호텔과 식당, 사이버 활동 등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자들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란 겁니다. 아울러 중국 국영 제조업체 시설의 수출용 방호복 생산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강제노동에 투입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인용했습니다. 앞서 데일리 엔케이 등 대북 매체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랴오닝성의 방호복 생산에 투입돼 하루 최대 18시간씩 일하는 등 중노동과 임금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인권법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버젓이 무시하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 정부와 당국자들의 비판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 19일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이 주최한 기념행사에서 중국은 괴롭힘과 강제실종, 강제노동, 고문,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수많은 잔악행위와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또 다른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nother regime responsible for numerous atrocities and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harassment.
유엔 인권기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닐스 멜저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과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 토마스 오야 퀸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말 중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중국에 구금된 북한인 1170명에 관한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퀸터나 보고관은 특히 올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임기 마지막 보고서에서 중국을 여러 번 언급하며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탈북민들에 대해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퀸터나 보고관은 앞서 뷰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자신의 임무는 중국 내 탈북민 문제도 포함한다며 중국 정부가 국제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공개적 비판은 과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국가 이름조차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던 전례와 사뭇 달라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21일 BOA에 퀸타나 보고관이 문제가 무엇인지 아주 잘 부각시킨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은 탈북민과 관련해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Quintana did a very good job of highlighting what the problems were.
킹 전 특사는 또 국무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가 중국 내 탈북민 실태뿐 아니라 중국 국영 제조업체의 북한 근로자 강제노동 문제를 언급한 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북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국 내 특정 산업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도록 압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This is the kind of thing that's very helpful because it's very specific and it.
킹 전 특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 공개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피해자로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현 씨는 오는 30일 유엔이 제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인신매매 피해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21일 BOA에 중국 공산당을 겨냥해 오랜 기간 시위와 서명운동을 해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면서 이제 이 문제를 국제사회가 공감할 현대판 노예 이슈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신매매하게 되면 여성에 관한 것이라고 막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인신매매라는 것이 그 범위가 광대하지 않아요. 그 속에 이제 강제노역도 들어가고 지금처럼 우리가 그 강제복송되었을 때 감옥 안에서 받고 있는 처벌 그것도 또 하나의 또 다른 강제노역이잖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21세기 현대판 노예제, 강제인신매매 공감해 갈 수 있는 목소리들을 많이 만드는 게 우리는 지금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탈북 난민과 북한 노동자 모두 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국적자와 같다며 유엔이 이런 차원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힘든 일을 하다가 언젠가는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잖아요. 근데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그 한국이 바로 그 사람들 집이에요. 그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이 먹어보는 것이 그 사람들 소원이거든요. 이분들 절대로 강제북송하지 말고 그분들이 원하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집이 바로 자유대한민국이지 않아요.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을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한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중국 당국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모든 인신매매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펑위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1일 미국은 사실을 무시한 채 매년 소위 인신매매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타국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낡은 방식을 고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중국의 불법 북한 노동자가 2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른다는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내용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요 이슈라는 구실하에 다른 나라의 평판을 훼손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미국의 악독한 의도를 드러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북한 출신 노동자들이 세계 16개국에 흩어져 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류 대변인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왔다며 여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년 최대 10만 명이 강제 노역을 위해 미국으로 인신매매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인신매매 국가를 지목하려면 스스로에게 먼저 손가락질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대사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중국 대사관의 코멘트에는 대응할 것이 없다며 우리는 중국의 모든 인신매매 관행을 끝내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인신매매 보고서 같은 기회를 통해 중국 내 국가지원 강제노역 실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국가지원 강제노동력이 생산한 상품 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같은 생각을 가진 외국 정부들 및 업계 관계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한 강제노동 방지법에 서명했고 이 법안은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소수민족 위구르인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학대 행위의 배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가용한 도구와 행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강제노동자가 있는 16개 나라 중 한 곳으로 지목된 조지아 역시 대사관 명의로 해명해왔습니다.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조지아의 아파지아 지역에 북한 강제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주미 조지아 대사관은 이날 VOA에 보고서가 거론한 아파지아는 2008년부터 러시아가 불법 점령 중이라며 러시아는 아파지아와 스칸베알리 지역 등 조지아 영토의 20%를 점령했고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 조지아 정부의 공권력이 해당 지역에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노역 문제는 러시아의 통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미 조지아 대사관은 조지아 자체는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한국 관리들이 탈북한 두 명의 북한 어부를 강제 송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사진에 매우 심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1일 VOA에 최근 한국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진과 동영상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이들 어민은 인계 당시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며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감금, 강제노동, 기아 등 심각한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탈출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북한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 탈북어민 사건은 철저히 조사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절차를 시작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요구하며 북한 인권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끄는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지난 10일 탈북어민들의 강제 북송 장면이 남긴 사진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가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갈등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OA 플러스를 통해 BOA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BOA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7월 22일 미국의 비행사 와일리 포스트가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와일리 포스트는 초등학교 6학년도 다 마치지 못했고 교도소 생활을 한 전과자였으며 한쪽 눈이 먼 장애인이었습니다. 1898년 텍사스주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와일리 포스트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포스트는 1919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비행기 조종이 아니라 낙하산 쇼를 시작합니다. 포스트는 낙하산을 타지 않을 때는 조종사들로부터 비행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석유 회사에 취업하고 불행히도 그곳에서 사고로 왼쪽 눈을 다쳐 결국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스트는 포기하지 않고 한쪽 눈으로 거리를 판단하는 훈련에 집중, 조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33년 7월 15일 포스트는 뉴욕주 비행장에서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베를린, 모스크바,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7일간의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오는 뉴욕의 플로이드 베넷 비행장에는 5만 명이 넘는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스트는 7월 22일, 7일 18시간 49분의 단독 비행으로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822년 7월 22일, 유전학의 아버지 그레고 멘델이 오스트리아의 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연과학에 관심을 보인 멘델은 30대 초반 수도원 생활을 하며 과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 멘델은 교회 뜰에 있던 완두콩을 이용해 잡종 실험을 합니다. 멘델은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을 중심으로 유전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수학적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865년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성의 법칙을 포함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하고 모든 생물에는 유전인자가 있으며 유전인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전학의 창시자 그레고 멘델, 그는 현재까지도 생명학의 수수께끼를 푼 열쇠를 최초로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